예, 우리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의 왕국의 현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천국에 속한 백성들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어떻게 구별되어 살아가게 하셨는가 내용을 우리가 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하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좀더 자세히 천국에 속한 백성들만 이 땅에서 누리게 하신 놀라운 천국의 현실 두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특별히 두 가지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천국의 현실을 이 땅에서 천국에 속한 백성들만 누리고 증거하게 하신 두 가지 현실 뭐로 볼수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히 기도와 예배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와 예배를 생각할 때에 이것을 천국의 현실로 우리가 연결해서 살펴보았는가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오직 천국 백성들만 누리게 하신 천국의 현실이 이 기도와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천국 관점에서 어떻게 이 기도와 예배를 통해 우리가 속하여 있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천국의 현실을 증거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다음 시간까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의 현실을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 사실 성경에서 이 기도의 현실도 여러 면으로 알려주고 있고 우리가 여러 면으로 살펴본 적이 있어요. 이 기도에 대해서는. 그런데 오늘은 그 가운데서도 이옛 언약의 현실과 우리가 연결해서 특별히 구약의 하나님 왕국이었던 이스라엘 현실과 이제 새 언약의 현실, 즉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천국의 현실을 비교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기도의 현실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를 먼저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도 우리가 어떤 기도의 현실을 누리고 있는가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기도의 현실을 누리고 있는가를 먼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구약의 옛 언약의 현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서부터도 살펴보았는데 그옛 언약의 현실부터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새 언약의 현실이 알게 되고 그새 언약 현실 속에서 기도가 의미하는 바를 좀더 자세히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를 먼저 가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명기를 가면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 구원을 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2세들이죠.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내용이 신명기의 내용이에요. 그죠? 그 신명기의 내용을 우리가 몇 가지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신명기 2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신명기의 내용을 좀 살펴볼 텐데요. 27장 9절에서 10절. 신명기 27장 9절에서 10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그죠? 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확인시켜 주실 때에도 그 순서가 있어요.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베푸신 은혜가 선포되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인데 너희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들이 되게 했다. 너희를 구원하여 내 백성으로 삼았다. 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시고 그 이후에 무엇을 주시냐면 언약의 요구 조건을 주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언약의 규례 혹은 언약의 조건으로 명령과 규례를 주세요. 다시 말하면 율법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을 주시면서 율법을 순종하거나 불순종하는 것에 따라 지난 시간에도 배웠지만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가 선포되어집니다. 그렇죠? 이것이 옛 언약의 현실이었죠. 그래서 옛 언약 아래에서는 하나님 백성들의 그 율법의 순종과 불순종에 따라 축복과 저주가 임했다는 것을 볼수 있다는 거죠. 그 내용을 27장 그 뒤에 26절부터 28장 2절까지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27장 26절부터 읽겠습니다.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니 하시면서 그 복의 내용을 쭉 알려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을 잘 보시면 이제 순종과 불순종에 따라서 저주와 축복을 주시겠다는 내용이 이제 이 중심에 들어가 있는데 그 앞에 신명기 27장 앞부분을 보면 15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언약을 깨고 율법을 불순종할 때 받게 되는 저주와 심판이 선포가 돼요. 그죠? 영어로 보시면 Cursed is the man. 그렇죠?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이 시작돼서 12번이나 저주가 선포가 돼요. 너희가 이렇게 불순종하고 저렇게 불순종하면 이렇게 저주를 받고 저렇게 저주를 받을 것이다. Cursed이라는 말이 12번이나 반복되어서 선포가 되고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불순종할 때에 결단과 하나님의 언약 저주의 심판을 받겠다라는 맹세죠. 아,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뒷부분에 요 12장 26절부터 28장 2절까지 순종에 따르는 하나님의 축복이 선포가 되어지는데 그리고 나서 그 뒷부분에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저렇게 하면 복을 받고 이런 복을 받고 저런 복을 받고가 계속해서 연결이 돼요. 여기서는 Cursed is the man이 아니라 뭘로 시작이 되냐면 Blessed is the man. Blessed. 복을 받을 것이라 율법을 순종할 경우 받게 될 언약 축복이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그죠? 이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이 내용을 우리가 볼 때 올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출애굽 구원을 통해 주어진 옛 언약, 그죠? Old Covenant. 이 옛 언약에 부르는 다른 이름이 있었죠. 무슨 언약이라고 또 불렀죠? 시내산 언약,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후에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며 맺은 언약, 그것이 옛 언약이에요. 이 옛 언약의 목적은 열심히 순종해서 복받게 하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으로 인해 성취하실 은혜 언약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가만히 잘 들여다보면 행위의 원리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은혜 언약은 행위의 원리가 없어요. 우리의 행위로 복을 받거나 저주받는 것은 없죠. 그렇지만 이 신에선 언약이나 옛 언약에는 은혜 언약을 가리키고는 있지만 행위의 원리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행위의 원리가 들어가 있으면 마치 어느 때를 다시 돌아보게 하냐면 처음 하나님이 아담과 맺으셨던 행위 언약을 돌아보게 한다는 거죠. 그 아담과 맺었던 행위 언약이 잠시 이스라엘과 맺으신 옛 언약, 시내산 언약에서 잠깐 보여지는 거예요. 그걸로 구원을 이루시는 건 아니지만 그 원리를 잠깐 보여주십니다. 그 당시에 맺었던 행위 언약의 원리가 무엇이었죠? 아담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맺은 언약이었는데 그 아담과 맺은 언약의 원리를 에덴 동산의 두 나무가 보여준다고 말씀을 드렸죠. 두 나무가 뭐였죠? 선악과와 생명나무. 그것이 뭘 보여주는 거였나요? 선악과는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악과가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순종하면 생명나무가 가르키는 하나님의 언약 축복을 누릴 수 있었다는 거죠. 영생,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에 이르는 삶. 그러나 만약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야 됐죠. 그리고 뭐가 들어와요? 죽음이 들어옵니다. 죽음의 심판을 받아야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원리가 옛 언약에서도 보여진다는 거죠. 옛 언약을 보아도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언약 백성으로 남아있고 그 땅에서 언약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온전히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고 불순종하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고 하나님의 언약 저주와 심판을 받아야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가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의 순종과 불순종에 달려 있었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서의 이스라엘의 축복과 저주도 이스라엘의 행위, 이스라엘의 순종과 불순종에 달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원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시내산 언약에서. 그죠? 그런데 아담이 실패한 것처럼 이스라엘도 실패하죠. 실패할 거를 모르고 또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저주의 심판 아래로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아담처럼. 그래서 자신들이 유업으로 받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도 쫓겨나죠. 나라도 잃죠. 왕도 끊어지죠. 성전도 무너지고 백성들은 그 땅에서 죽거나 아니면 이방 땅의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를 통해 분명히 알려주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나요? 옛 언약에서도 참 구원은 사람의 행위로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 이스라엘의 순종의 행위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 오히려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아야만 한다는 것을 알려주셨고 그 옛 언약을 통해 우리의 죄, 우리의 할 수 없음을 드러내시고 누구에게로 인도하신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옛 언약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참 구원은 어떻게 받았나요? 분명히 옛 언약을 통해 행위의 원리를 주셨지만 참 구원은 어떻게 받게 하셨어요? 구약의 백성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죠? 그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오실 예수님, 그렇죠? 자기들 율법을 통해 자기들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를 붙들고 믿는 믿음으로 인해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비록 가나안 땅에서는 쫓겨났다 할지라도 뭐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갔다 할지라도 구원을 못 받는 건 아니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서 이방 땅 바벨론에 가 있을 때에 바벨론 땅에 선지자 에스겔도 있었죠. 다니엘도 있었죠. 다니엘의 세 친구도 있었죠. 그들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언약 저주 심판 받고 쫓겨나서? 아니었죠. 그들이 오실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에는 들어갔죠. 또 한 가지. 방금 이 신명기에서 이제 순종하면 축복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그런데 실제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사람이 누구였어요? 모세였어요. 그렇다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일세들과 함께 불순종한 일세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죽었다고 해서 구원도 못 받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구원은 오직 오실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해서만 받고 천국에는 들어갔죠. 그래서 그런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옛 언약을 행위 언약의 모습으로 보여주시는 것은 첫 번째는 죄인들은 할 수 없다는 것. 두 번째는 그래서 예수님이 둘째 아담으로 새 이스라엘로 오셔서 그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으로 인해 영원한 천국 축복이 임할 것이라는 것.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믿게 하시기 위해 이 옛 언약을 행위의 원리로 알려주신 거예요. 이제 이거는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했기 때문에 이제 잘 아시겠죠. 이제 구약을 우리가 헷갈리면 안 돼요. 아직도 구약을 가지고 우리가 잘 순종하면 복 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면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새로운 출애굽을 예수님이 이루세요. 그러니까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는데 예수님이 성취하신 새 언약의 현실은 그래서 이와는 반대라는 거죠. 즉,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우리의 순종과 불순종에 따라 이 땅에서 축복과 저주가 주어지는 현실 아래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우리 자리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오신 우리의 대표, 언약 대표 예수님의 완전하신 순종으로 인해 우리가 언약 축복 아래에만 거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완전한 순종으로 인해 우리가 여전히 가나안 땅이 아니라 천국에 속한 천국 기업을 누리며 천국의 영원한 축복만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배경을 먼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또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지난 시간부터 보았는데 마태복음을 가보면 예수님이 성취하시고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새 언약의 현실을 알려주실 때 그 새 언약의 현실, 천국의 현실을 알려주시는 내용들을 보면 특별히 이제 산상수훈에서 볼 텐데 방금 전 신명기 27장에는 두 가지가 다 나와 있어요. Cursed, 저주가 있을지어다. Blessed, 복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선포하시는 천국의 현실을 보면 거기에는 cursed라는 말은 전혀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죠. 오직 어떤 말만 보여요? blessed. 즉, 복이 있을지어다. 이 현실만 보인다는 거예요. 왜? cursed도 당연히 선포를 하셔야죠. 그런데 그 백성들에게 선포하셔야 할 cursed는 다 누가 가져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십자가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에게는 더 이상 cursed, 저주의 현실은 없다는 거죠. 축복의 현실만 내어주세요. 그게 마태복음의 5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한번 같이 가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산상수훈의 시작이 그거죠.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천국의 현실을 알려주시는데 그 시작점이 너무 멋있어요. 천국의 현실을 선포하시는데 5장부터 선포하시는데 3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 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천국 축복을 선포하시는 내용인데 이 구절을 보면 복에 대해서만 9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팔복이라고는 하지만 복이라는 단어는 9번 나와요. 그런데 그 복의 내용도 blessed로 시작해요. Blessed is the man. 그런데 그 복의 내용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전에 구약에서 이 땅의 현실로 복을 증거하던 때와 다르다는 거죠.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보면 복 같지가 않아요. 어떻게 가난해지는 게 복이고 애통하는 게 복이고 에? 줄이고 목마른 게 복이고 핍박받는 게 복이에요. 말도 안 되죠. 구약으로 따지면 다 저주의 현실입니다. 완전히 이 땅의 현실과는 다른 천국의 복이 선포되고 있다는 거죠. 그 시작이 3절이고 마지막 절이 12절인데요. 3절부터 보면 천국이 저희 것이니 Blessed is the man. The heaven is yours. 그리고 마지막 12절에서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라. Great is the reward in heaven. 천국의 축복으로 시작해서 천국의 축복으로 끝나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복은 이 세상은 알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고 아니 원하지도 않는 영원하고 완전한 천국의 축복이 선포되고 있는데 이 축복들을 가만히 보면은 어떤 축복일까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축복이에요. 심령이 가난해져서 우리 자기의 죄인됨을 깨닫고 의 없음을 깨닫고 예수님의 의로 채워져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 삶에 고난받고 핍박받기까지 참여되어 예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삶. 예수님 닮게 되는 복. 이것이 천국의 축복입니다. 그리하여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고 새 언약의 백성, 천국 백성 된 우리 성도들은 오직 그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에만 의지하여 이 천국 축복에 아멘으로 화답한다는 거죠. 축복에만 화답하는 거예요. 저주는 없습니다. 구약의 옛 언약의 현실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 모습인지를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완전한 죽기까지의 순종으로 인해 언약 축복만을 주시는데 그것도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이따가 사라지는 축복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축복만을 하나님 백성에게 주시는 겁니다. 천국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천국의 축복을 알려주시며 축복만을 영원한 축복만을 받는 천국 백성의 현실을 알려주시며 그 천국 백성의 현실을 고백하게 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죠. 새 언약의 축복,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 백성들의 고백이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고백이 이 5장 지나고 6장으로 가면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실까요? 바로 기도를 알려주십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뭐죠? 주기도문이에요.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천국의 현실을 알려주시는데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알려주시는데 그 중심에 천국 백성들의 고백, 천국 백성들이 자기들의 현실을 어떻게 고백하고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셨는가를 바로 이 주기도문을 통해 알려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가장 중심에. 그래서 우리가 이 주기도문,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의 기도를 알려주고 있는 이 주기도문의 고백에 모든 우리가 누리는 천국의 현실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을 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요것도 이제 살펴볼 텐데 그 이전에 방금 읽은 신명기 27장부터 볼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당시의 옛 언약의 현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래처럼 고백하게 하신 현실이 있어요. 똑같이. 예수님도 이렇게 고백하라고 하신 것처럼 구약의 옛 언약의 백성들에게도 이렇게 고백하라고 하셨는데 그 내용이 신명기 31장에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19절에서 22절 Deuteronomy chapter 31, 19 through 22 이제 복이 있을지어다 뭐 저주가 있을지어다 쭉 선포하게 하신 후에 31장 19절에서 22절에 이렇게 명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서 그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날에 나는 그들의 상상하는 바를 아노라. 모세가 당일에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쳤더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복받고 저렇게 하면 벌받는 그 순종과 불순종에 따른 옛 언약의 현실을 알려주신 후에 32장으로 1장으로 오면 무엇을 노래하게 하시는가? 이것이 이제 32장까지 이제 계속 연결되거든요. 이스라엘이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노래하게 하세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죄악된 백성이고 또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서 정말 하나님의 언약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는 백성이라는 것을 입으로 노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언약 저주, 그 하나님의 그 율법을 어기고 언약 저주의 심판을 받을 때에 이 노래가 너희들의 증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너희는 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라는 걸 알려줄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이 노래는 우리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를 노래하게 하셨다는 거죠. 구약의 옛 언약에서는. 그러므로 또 누구에게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오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거죠. 그걸 노래하게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5장으로 오면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구원을 가지고 임하신 후에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천국의 현실을 그의 백성들이 늘 노래처럼 고백하도록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이라는 거죠. 우리의 기도라는 거예요. 이 고백에는 더 이상 죄나 심판이나 저주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우리는 저주와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입니다. 만을 고백하는 내용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이 더 이상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완전한 구원으로 우리를 은혜를 내려주셨고 예수님 안에서 누리게 하신 천국 축복의 현실만을 이 기도를 통해서 늘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셨다는 거죠. 그 고백이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신 겁니다. 따라서 이제 예수님이 오신 후에 천국에 속한 백성들의 기도란 우리들에게 임한 천국 현실을 알려주고 증거하는 노래와도 같다는 거죠. 새 언약에 속한 천국 백성들의 고백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알려주실 때에 너희는 이방인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기도하지 말라. 왜? 그거는 천국 백성들의 현실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구원의 현실은 그것을 뛰어넘는 거고 그런 고백, 그런 기도는 이 땅에 속한 세상 죄인들, 이방인들의 기도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천국의 현실이 드러나 있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이 주기도문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이것을 중심으로 이것을 뼈대로 하여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천국에 속해 있다는 것과 다시는 저주나 심판이나 없는 영원한 천국의 축복을 받고 있는 자들임을 늘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 고백하고 맛보고 누리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 기도의 내용이 천국 현실을 드러내는 것으로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보면은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잖아요. 천국의 현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시작부터가 너무 놀랍죠. 어떻게 고백하게 하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천국의 가장 복된 현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영원한 아들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담이 완전한 순종으로 아들의 영광에 이르러야 했는데 실패해요. 우리는 예수님이 완전한 순종으로 이르신 아들의 영광에 믿음으로 참여되는 때가 왔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영원토록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천국의 현실이 임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아바 아버지는요, 원래 누가 누구를 위해 향해 부르시는 호칭이었죠. 만세 전부터 아들이신 하나님이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부르던 호칭이 아바 아버지입니다. 천국의 현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아버지 정도가 아니라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간의 가장 친밀한 관계와 가장 가까운 사랑의 교제 속에 우리도 참여되어 있다는 거죠.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더욱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이 기도를 알려주시며 어떻게 고백하라고 하셨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시래요. 누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다. 이 소리예요. 예수님의 현실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시고 예수님 자신을 포함하여 예수님이 구원하신 우리 성도들도 함께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르며 교제 나누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여 하시며 하시는 이 기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기도를 그러면 누가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시는 기도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도 참여시켜 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성취하신 영원한 천국의 궁극적인 축복은 그 예수님의 아들 되심에까지 우리가 참여되는 것. 그래서 기도가 바로 우리가 아들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가장 뚜렷한 증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기도의 시작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형제 여러분, 기도는 단지 너무나 약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고 그분에게서 세상적인 도움을 바라는 정도의 현실이 아니라는 거죠. 우린 너무 기도를 그렇게만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기도 자체는 이미 창세전부터 계시던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원하고 완전한 사랑의 교제,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된 생명의 교제 속에 우리가 참여되어 있음을 알려주는 증거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예수님 같은 아들로 천국 하나님 보좌 우편에까지 이르러 아버지와 성령님과 하나 된 교제를 나누는 천국의 가장 복된 현실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기도에 절대 참여할 수 없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증거하는 천국 백성의 기도에 전혀 그 내용으로 기도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세상 사람들의 기도와 같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참여시키는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에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26절 27절에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서 온 줄 믿은 거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친히 너희를 이제 들으십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이런 구절을 딱 보면 어디에 포커스가 가 있냐 하면은요. 야, 이제는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든지 다 들어주신다. 이 말씀은 거기에 중심이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들으시듯 우리를 들으시는 때가 왔다는 거죠. 예수님과 같은 아들들로 우리를 받아주신 때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들으십니다. 누구를 들으시듯? 예수님을 들으시듯. 그게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우리들의 천국 구원의 현실이라는 거죠. 따라서 이제 우리 기도의 확신은 중언부언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알려주실 때 저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로 생각하느니라. 그건 이방인들의 기도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의 기도,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 천국 현실을 가지고 있지 못한 자들의 기도는 말을 많이 해야, 열심히 정성을 다해 오래 구해야 받는 줄 아는 것.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우리 기도의 확신은 중언부언이나 말을 많이 하여야 확신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맺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것만으로 족하고 그것만으로 아버지는 아들들을 들으십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탄식하는 것도 들으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되었음을 확신하며 아버지께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삶에 참여되었죠.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아들로 부르셨죠. 예수님을 들으시듯 우리도 들으시죠. 그러면 우리의 기도도 누구의 기도와 같아야 할까요? 참 아들 대신 예수님의 기도와 같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아들의 기도, 그 예수님의 기도가 무엇인지를 이 주기도문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기도 속에 천국 교제의 현실이 나타나 있고 천국 현실이 드러나 있고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 천국에 속한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세요. 예, 주기도문 다 아시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이루어진 것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용서하는 사랑을 하게 해달라 그러고 예?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건져달라. 천국은 오직 하나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곳이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이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현실은 용서하는 사랑을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하는 자들이니까 용서하게 해달라 그러고 모든 시험과 악에서 떠난 삶을 천국에서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 바로 이 천국의 현실을 우리 마음의 소원으로 품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에 속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 아들의 삶,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는 것이 우리 마음의 소원이라는 거죠. 여기에 천국의 현실이 다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구절이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인데 빌립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이 내용을 잘 보세요. 기도하라고 명하시면서 함께 알려주시는 것이 있어요. 일단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죠. 그리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구하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죠? 무엇을 구하든지 염려하지 말고 먼저 감사라고 하세요. 말이 안 되죠. 감사는 언제 와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던 바가 이루어져야 감사하죠. 기도도 하기 전에 감사부터 하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아도 감사하라는 말이죠. 그런데 좀 더 엄밀히 말하면 이 뜻이에요. 우리가 구하는 모든 바, 천국에 속한 백성들이 구하는 모든 바, 하나님의 아들들이 구하는 모든 바가 이미 다 주어졌고 또 분명히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먼저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필요가 무엇인지를 아시죠. 그리고 다 주셨습니다. 누굴 주셨죠?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것을 부족함 없이 다 채워주셨습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다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생명보다 귀한 아들 주셨죠? 그 아들을 통해 영원한 천국의 생명과 축복까지 주셨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 있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받고 있죠? 뭐가 부족한 것이 있나요? 그리고 앞으로 받을 겁니다. 또. 그래서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천국 백성들의 기도의 궁극적인 응답은 천국이라는 거죠. 자세히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병에 걸려서 병고침을 위해 기도하죠. 그러나 병고침을 위해 기도할 때에도 염려함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병이 안 고쳐지고 죽음을 맞이한다고 해도 이미 천국의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완전한 건강이 예수님 안에서 주어져 있고 또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망하고 버림당한다 해도 세상에서 건져달라고 염려함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 가난함이 해결되지 않고 세상에서 철저히 혼자 남겨진다고 해도 천국의 영원한 부요함과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이미 예수님 안에서 주어져 있고 또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에 속한 성도들은 모든 일에 이제 감사로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이로써 천국의 영광의 현실을 드러내는 거죠. 우리 기도를 통해서도 천국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천국은 염려가 없고 감사가 넘치는 곳. 그 삶이 우리 안에서 시작됐다는 거죠. 사실 감사는 없고 염려로만 가득 찬 기도는 왜 나올까요? 자기 자신과 이 세상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감사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구원의 현실, 우리가 아들 되었고 천국을 주셨음을 바라보기 때문에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며 풀무불에 들어가는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심을 바라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를 고백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모든 염려가 다 사라지고 감사만 남게 된다는 거죠. 거기서 참 평강이 찾아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끝까지 감사하며 기도하셨죠. 천국의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 영광에 이르게 하실 것을 바라보시며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사셨고 마지막으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셨을 때에도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하기를 원하시며 끝까지 감사하시며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하나님은 가장 높이 존귀케 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혀주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바라보시며 십자가로 가시면서도 감사로 기도하신 거죠. 바로 이 예수님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예수님 삶에 참여하여 예수님과 같은 아들의 삶을 기도로서 누리게 하시는 거죠.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계십니다. 내 자리에서 나를 대신하여. 우리의 기도는 바로 이 예수님의 기도에 참여하는 거죠. 아버지를 끝까지 믿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대로 이미 이루어 주셨고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고 앞으로 온전히 이루실 천국 영광의 현실을 바라보고 인정하며 그 현실 속에서 구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들의 기도는 무엇을 구하든지 감사가 있다는 거죠. 그냥 나아지겠지 하는 그 감사가 아니에요. 나보다 더 안 좋은 사람도 있으니까 나는 이 정도면 감사하지. 이것도 아닙니다. 영원한 감사의 현실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항상 기뻐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감사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 생명까지 바치시며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여전히 세상 염려에만 휩싸인 모습으로 나와 기도할 수 있을까요? 우리를 향해 이는 내 사랑하고 기뻐하는 아들이라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직도 무엇이 부족한 자처럼 나와 기도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모든 염려보다도 더 크신 아버지 하나님과 그분의 그 무한하고 영원한 사랑 앞에 나와 기도를 드리며 그분과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들까지 바치시며 이루어주신 지극히 큰 천국의 영광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우리가 고백할 것은 감사의 기도밖에 없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은 더욱 우리 삶을 통해 천국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구할 것을 구하시며 천국의 현실을 누리시고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뿐 아니라 우리가 속한 천국의 현실을 가장 뚜렷이 맛보고 증거하고 누리게 하신 곳이 있죠.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에 대해서 다음 주에 연결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돌아볼 때에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에게 하는 기도와 다를 바 없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기도에는 감사가 없고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천국 영광의 현실이 없이 무조건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주시기를 구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우리의 기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아버지 하나님과 천국 교제를 나누며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용서하는 사랑으로 교제 나누고 모든 시험과 악에서 건져지는 귀한 천국의 현실을 구하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고 이 가운데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영원한 천국 축복으로 인해 늘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